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더운데 지내는 고생하셨고, 제일 고생한 분들 아마 전도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종일 전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또 일하시고 또 사랑의 순례한다고 또 집에도 못 간다면서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위로하시고 특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내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또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토요일은 사랑의 순례입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의 순례 성김의 모임이 지하문화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사랑방지기 모임은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네,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421쪽 근처입니다. 421쪽 근처에 사무엘상 10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쓰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같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열매 맺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이낙준 씨에 대해서 인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앞으로 구발리지요. 정부 고위직 임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공약을 맺었습니다. 고위직에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고위직 원칙을 배제하는 이제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죠. 예, 고위직으로 세울 수 없는 경우 다섯 가지. 그래서 병력 면탈, 즉 군복무를 잘 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위장 전입한 사람들, 논문 표절한 사람들, 그 다음에 탈세한 사람들, 이 전부 다 이제 전 정권에서 장관이나 고위직되었다가 비판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죄목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절대 이런 사람 안 세운다 그랬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다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후보는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예,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만큼 참 한국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 그죠? 가진 자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권력을 이용해서 많이 타락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은 따로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지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왕을 세우시기로 하고 왕정을 시행하시기로 하고 사울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내가 세운 왕이다 일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는 의식을 합니다. 자,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 즉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다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흔히 우리가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예,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 붓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보면은 성전 기구들에 다 기름을 발랐죠. 그죠? 그 제단이라든가 놋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또 등대, 분향대, 또 떡상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기름을 발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구별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바른 것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뭘 말하냐?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름을 이렇게 부으시면 그 기름은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게 달라 많이 기도하는데 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말 뜻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자,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즉 너를 따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왕으로 따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흔히 왕은요, 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백성도 내 것이고 백성들의 재산도 내 것이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으로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사울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주변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잘 섬겨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지침이고 기준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이게 막 다 쉬어오시니까 헷갈리네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야,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기뻐했을까요? 이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내가 왜 왕이 되지? 내가 왜 왕이지? 그죠? 되게 당혹스럽고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왕을 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왕을 봤으면 아, 왕은 저렇게 하는구나. 왕 노릇은 저렇게 하면 됐구나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왕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최초의 왕이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고 경험도 없어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뭘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뿐이 아니고 지금 주변 민족이 계속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죠. 블레셋과 아말렉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땅을 정복하고 있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이거 내가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블레셋과 아말렉을 물리치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사무엘은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하지만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아이고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이러겠어요? 사울의 형들이 아이고 왕이 오셨네요 안 들어도 싫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마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죠. 좋아서 그죠? 이야 우리 집안도 이제 폈다 그죠? 그죠? 좋아하겠죠? 예, 지금 사울의 입장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했나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기름 부어놓고 왕이라 그러죠. 그죠? 왕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말렉과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내가 왕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왕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참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사울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 혼자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 당 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묘,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 요셉의 아내 있죠? 라헬의 묘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있습니다. 그 라헬의 묘실 근처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걸 가르쳐 줄 거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가보니까 그 베들레헴, 딱 베들레헴의 그 라헬의 묘지 그 입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 아버지 나귀 이미 찾았다더라. 이상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네가 가다 보면 세 사람을 만날 터인데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갈 때 딱 세 명 만날 터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염소 새끼 세 마리, 한 명은 떡 세 덩이, 한 명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떡 세 덩이 들고 있는 사람이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거다. 도시락을 세 개 가져가던 사람이 너한테 도시락 두 개를 줄 거다. 왜 주겠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상한 일이. 그죠? 할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다 보니까 진짜 세 명을 만났고 그 중에 떡 세 덩이를 들고 갔던 사람이 사울한테 떡 두 덩이를 탁 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아, 그랬더니 사울이 가다 보니까 진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의 입에서 갑자기 예언이 튀어나오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즉 세 가지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징조가.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 사무엘 사사가 한 얘기 말이 맞네? 사무엘 사사가 얘기한 맞네? 이 징조가 세 개나 이루어졌네? 한 번쯤은 우연이라 할 텐데, 그죠?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확신하게 됐겠죠? 확신. 근데 확신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라는 말을 아세요? 반신반의가 뭐예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반신반의한 거예요. 징조가 세 가지나 이루어진 걸 볼 때는, 사무엘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뭐 칼을 가졌어요, 돈을 가졌어요, 병사가 있어요, 궁전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런 이 사울의 불안, 두려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다른 일을 허락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울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요. 숙부가 묻습니다. 너 사무엘 선지자가 너보고 뭐라 그랬냐? 그럼 물었으면 정상적이라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마 얘기를 못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못해요. 자기도 안 믿겨지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사울의 겸손이라 그러는데 지금 겸손이 아니라 자기도 안 믿겨지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나중에 이제, 백성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소개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무엘이 열두 지파에게 다 나오게 해요. 열두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열두 개 중에서 제비를 다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집안이 많겠죠? 여러 집안에서 뽑아보니까 이제 마드리 집안이 딱 뽑히는 거예요. 마드리 집안에서 뽑으니까 기스의 집안이 뽑혀요. 거기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딱 뽑히는 거예요. 뽑고 하니까 마지막 뽑은 게 사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사울을 찾아가 사울이 없어요. 어디 있었죠? 진보 딸이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요? 자기도 안 믿겨지고 자기도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집안이 뽑히고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 뽑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의도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니까 우연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거라 알 수 있었어요.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뽑으셨구나 알죠. 그죠?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고 사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상적이라면 왕으로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면 안 되죠. 그죠? 당장 저것들부터 죽여 이렇게 했을 텐데 감히 그들을 손대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예. 자, 그런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10장, 6절, 7절, 시작. 내게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주신 격려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예. 사울은 뭐 이 싸움을 잘해서 지혜가 있어서 용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네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네가 왕노릇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지만은 전능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죠? 참 게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일을. 그죠? 예. 그 맡긴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사명. 그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사람이 사명자죠. 사명자. 예. 사명자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예.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게 사명이죠. 사명. 그렇죠? 네.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해요. 우리가 사명 안에 거할 때 행복하지요. 사울의 인생도요.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사울이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표정이 밝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즉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을 때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는,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거의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생 행복하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생 행복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평생 살아온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를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몸이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몸이 힘들 정도로 교회를 통해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때 가족들하고 친구들은 비웃었대요. 친구들이 야, 너 뭐 교회에서 뭐 목사도 아닌데 뭘 열심히 일하냐, 가족들은 왜 우리는 안 돌보고 교회만 합니까, 이렇게 가족들은 비판하고 친구들도 무시했는데 그때 지치도록 충성했던 시간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냐, 내가 살만 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아 내가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쓸모가 있구나 느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대요. 살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일 비참했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래요. 지금. 왜? 이제는 자기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쓸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서운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을 뽑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아,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게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죠. 그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한편으로는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이분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장사하는 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시골장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일장인데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5일 단위로 지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장 서는 데 가 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가서 여기서 물건 팔고, 다음에는 또 다음 장 서는 마을에 가서 물건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니까 이분이 뭐 일할 교회 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좀 교회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업종이 이러니까 주일은 지키지만은 주정에는 맨날 이 도시에 도시 다니니까 교회 봉사를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좀 한가한 시간이 되어서 근처에 교회를 찾아보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뭐 기도를 하고 있는 보니까 교회가 좀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지저분한데 그냥 좀 치워주고 닦아주고 그러고 왔대요. 그러니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하자, 내가 섬기는 교회 말고 내가 우리 교회를 못 섬기더라도 내가 그 장서는 그 도시를 찾아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 청소 한번 해주고 오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그 다음에 이분이 그게 사명이 되고 그게 막 기다려진대. 근데 손님이 많은 날은 힘들고 또 워낙 피곤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도 했답니다.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너무 허리가 아팠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가는 교회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청소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그날 간 교회가 참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슨 잔치를 했는지 그냥 막 너무 쓰레기, 바닥에 쓰레기 막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청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게 많으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이게 힘든데도 내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서 내가 축복해주고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오늘까지 아픈 날은 좀 봐주시지 어떻게 이런 교회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그냥 놔두고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신데 감당해야지, 억지로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붙잡고 청소를 했대요. 그 청소하고 다 나오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사명의 자리에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 경험들을 하지요. 그죠? 우린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사명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모든 사명자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일이 항상 잘 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항상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죠?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갔는데 박해가 일어나.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명인데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맡긴 사명인데 상황이 어렵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이 일을 맡고 나서 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고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나는 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그죠? 때로는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중요해요. 예. 특히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말도 많고 오해도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세울 때 뽑을 때 항상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홍익교회로 부르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되죠. 예.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이 됩니다. 그래야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없고 상황이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확신 때문에. 두 번째,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죠? 자, 오늘 19절 10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이 예언을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뭐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은사죠. 그죠? 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은사입니다. 은사. 즉,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나, 혹은 지식의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혹은 지도력의 은사나, 이런 여러 가지 능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사명에 순종하면요, 사명에 충성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이고 저런 능력이 없어 못해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시킵니까? 아야 아니에요. 우리가 다 능력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 왜?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 그래서 혹시 능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9절에도 새 마음을 주셨다. 그죠? 새 마음을 주셨다. 6절에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이거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었다. 중심이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성품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우리나라 그 육군사관학교, 고급 장교, 장교들을, 초급 장교를 길러내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총 쏘는 방법, 대포 쏘는 방법, 뭐 탱크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투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 충성심, 희생심 이런 것들, 인격,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집중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도로서, 장교로서 충성심, 포용력, 희생정신, 협동심, 도덕심 이런 걸 갖추도록 한 다음에 이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싶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주특기 훈련, 탱크를 몬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되고 내면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만 우르르 봅니다.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능력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내면이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죠. 그죠? 예.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명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실수해요. 어떻게 실수하느냐?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는, 이게 목표가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한다. 우리 부서가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하니까 이렇게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이만큼 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편안함과 명예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할 뿐이에요. 충성할 뿐이에요. 결과는 누구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충성한 종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답니다. 상을 주신대요. 빌립보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 기업, 그 상, 그거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상이 있대요. 상이. 상이 있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열매가 없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상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산다고,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그 상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전에 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줬는가 설명한 적이 있죠. 징기스칸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목숨을 걸고 충성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 그 사람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부하들 타르탄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특권. 첫 특권은 뭐냐 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왕의 집에, 왕궁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당신은 전쟁이 끝나고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땅이든 보물이든 뭐든지 네가 원하는 것 제일 먼저 차지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면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어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사형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데.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죠?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어요. 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땅, 당신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라.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 아들, 손자, 정손자 다 물려줄 수 있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도 이렇게 상을 주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들에게는 징기스칸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네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기사를 오늘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60까지 직장에 다니고 은퇴하고 나머지 30년 동안, 90세까지 살 모양이에요. 30년 동안 바닷가에 집을 짓고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 살려고 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60까지 직장 다니다가 나머지 30년은 아름다운 바닷가에 집을 지어놓고 조개 껍데기, 쓸데없는 조개 껍데기나 주우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절대로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배우러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일찍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러 가시고 또 모여서 또 회의하시고 온종일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의 집이 다 멀어요. 다 멀고 그분들 다 허리 아프고 뭐 관절 아프고 다 제가 알죠. 그런데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일당을 줍니까? 자식들이 말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다, 영웅. 저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다, 영웅.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다, 제가 들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남은 생애를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